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기이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아, 저 비행기가 저렇게 사람을 많이 태우고 짐을 잔뜩 싣고 공중을 나르는 거 항상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 할지라도 제 생각으로는 항상 신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람이 그거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한 그 사람, 생명체, 꽃 하나, 그러한 그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또 존재한다는 거, 사람이 살수 있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갖는 그 신비한 마음. 그 정말 내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스럽고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하나님의 살리우심이라는 그 손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로서는 계산되지 않는 결코 우리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주위에 잔뜩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러한 존재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거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은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된 거지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씨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펴지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과정들을 매해 항상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아 이쁘다 뭐 정말 귀엽다든지 아 향기롭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 자체를 볼 때마다 그 하루하루 자라고 그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죽지 않으면 그알 그대로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 얘기로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사랑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얻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학해가지고 자살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리우심에 맡기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방법, 그러한 일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리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다 외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스스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나.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은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적용하고 비춰보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둔합니다. 게으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즉 행하는 것, 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게 죽은 믿음인 것 같이 우리의 지식이 행함이 없는 삶의 실천이 없는 지식이라는 거는 그거는 허망한 것이고 정말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그 지식이 유익을 주고 열매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나무나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말씀의 열매를 뿌리셨다 그랬어요. 그 씨를 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속에는 열매가 될 때까지의 모든 능력과 모든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뿌린 그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씨가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하나는 돌밭에 뿌려지고 하나는 그 많은 그 가시 넝쿨이 있는 그러한 곳에 뿌려지고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씨가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그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없나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려진 땅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길가에 있으면 사람들이 밟히고 그리고 새가 와서 그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있으면은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돌이 방해가 돼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어그 가시넝쿨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은 그 가시넝쿨이 더 훨씬 자라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제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자갈밭에 있는 거는 조금만 시련이 와도 처음엔 뿌리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돼. 금방 타버리고 금방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길가나 자갈밭이나 그리고 그 가시넝쿨밭이나 좋은 땅 그것 다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꼭 항상 좋은 밭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쭉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길가 같은 마음도 됐다가 또 자갈밭 같은 마음도 됐다가 가시넝쿨 같은 그러한 속에 있는 그러한 근심 걱정에 쌓인 마음밭도 됐다가 또 좋은 밭도 됩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깊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뿌리 내려서 그 정말 그 주초를 깊이 반석에 박은 것처럼 우리가 그 씨에 대해서 그 씨가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것에 나를 다 내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요, 실뿌리, 그 연약한 뿌리가 돌이라도 뚫고 뿌리 내려가는 그 생명력을 그 씨,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갖고 있냐면 씨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말씀의 씨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그것을 이기고 뿌리 내려서 자라게 할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는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영생케 하는 썩지 않는 생명력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근심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방해를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의 벽이 돼서 그 죄가 벽이 돼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마음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고 자라고 그리고 뿌리 내려 그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일이 없이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이루어짐이 우리 각각의 마음 안에서 삶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건 먼저 마음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내 삶,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의 원함이 되어서 자기의 선택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실천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하면은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심어주신 그 어느 곳곳에서든지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력, 그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 씨를 우리는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졌다.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서 살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라라는 말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색깔, 자기의 어떠한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하신 그 자세, 그 행동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씨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옛것은 지나갔다. 아무개 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만이 사신 것이라.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지, 그러면서 서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가 아니라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지금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심으로 인해서 나는 산자가 되어 지금 살리우심을 받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를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어디에 가서든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씨를 생각할 때 씨는 꽃의 모양도 아니고 이파리의 모양도 아니고 열매의 모양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뿌려져서 자기의 몸을 다그 내어준다 그럴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이 그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뿌리로 나오고 삭으로 나오고 그 속에서 다 꽃피고 열매 맺는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씨가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꽃은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될때그 열매 속에 또 씨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한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그 많은 자연물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밀을 한알 심었지만 그 밀에서 한밀 나무가 되어서 나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의 그 열매가 밀 알들이 그 속에 잔뜩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를 택하신, 열매 맺게 하시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샬롬 미니스트리 그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통해서 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테잎 전도를 시작할 때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한 100개를 뿌려서 그 중에 하나만 정말 그 제대로 생명력으로 그 역사된다 할지라도, 뭐, 그거는 하나도 손해가 아니라, 99개가 아무 쓸모없이 그냥 쓰레기가 되어가 버리는 것 같아도 그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테이프 두 개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두 배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또 100배가 되고 또 200배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무슨 돈을 번다든지 뭐 하는 그러한 계산이 아니라 생명의 계산이라는 거는 훨씬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수정란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정자원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그래서 우리 한 인생이 됩니다. 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정란에서부터 분열돼 가지고서는 그 생성되는 그 세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지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세포 수를 세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수정란 하나에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겉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모든 신경과 모든 내장과 우리 보이지 않는 모든 정말 뇌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도 그 수정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수정란 속에 그것이 있는지, 그 힘이 있는지,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신묘막측한 얘기잖아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만들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도 사실 참 신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분 없이는 우리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우리 삶의 목적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손길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모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죽는 건 자기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몸에 가진 생명은 우리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속에 가진 생명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지금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를 했다 그래도 1000년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는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대개 1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매해, 이제 씨를 남기고 매해 새로 사는 그러한 식물들이 있나 하면은 하나의 나무들도 매해 나이테 하나를 더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또, 정말 한해한해 자라가는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들도 있어요. 어떤 데서는 왜 우리가 1년에 2번 농사하는 그런 것들이 1년에 2번이지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뭐를 하냐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서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나무들도 자라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거부하면은 죽는 것이고 그냥 고목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아담부터 계속 내려온 그러한 우리 인간도 결국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결국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죄를 가진 채로 불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도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악도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깨닫고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수 있는 모든 것은 다만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건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특별해서 죄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은혜를 주셨나? 그것은 악인도 죽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헛되이 태어나서 헛되이 죽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자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진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정말 첫 씨가 되어 주신 거예요. 죄에서 끊어 주시고 죄에서 해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로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수정란을 통해서 생성된 새로운 세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육체는 똑같이 자연물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몸에서 생성된 새로운 세포가 된 그러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산답니다. 죽어도 산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때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속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이어집니다. 나무가 열매 맺고 그 속에 씨를 또 남김으로 인해서 불어가듯이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었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불어가서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왜 보내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오듯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죽음,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사실은 나갈 때 너무나 그 육체적으로도 그 체력적으로 힘이 든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아니 비행기를 타고 제대로 갈수 있을지조차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러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가서 뭘 하리라 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내가 뭔가 계획 세우고 또 사람들이 뭐를 계획 세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따라줄 수 있는, 내가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괜한 일 하시는 분 아니니까 뭔가 뜻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갔어요.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마음까지 없었다면 내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갈 수도 없었겠지만, 그냥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리리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이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것이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 피곤해서 좀 쉬어야지 하는데 옆에 탄 분이 마침 한국 분이라, 일본 가는 비행기였는데도 한국 분이었고 그분이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하나를 들고 타셨기 때문에 얘기가 시작돼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의 많은 교제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저를 택하시고 어떻게 여태까지 살리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저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게 되새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쫓아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삶. 제가 수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제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그것을 해왔는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키우셨고, 나를 튼튼하게 하셨고, 나를 넓히셨고, 나를 낮추셨고,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서 제 마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 여행이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정말 보여졌다 그럴까? 그냥 기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본에서 이렇게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손끝에 닿듯이 눈앞에 보여지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기치 않게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찾게 해 주셨습니다. 마침 열매 맺는지 교회가 20주년이 돼 가지고요.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열매 맺는지 교회와 20년 동안 상관되었던 이어져 왔던 영혼들을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한때 우리가 정말 한 몸처럼 한 식구처럼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한 가정에 그 가장으로 엄마로서 몇 아이들의 그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살게 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면서 참 그들의 젊었을 때 그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뭐 고등학생, 대학생 그랬을 때 만났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의 씨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저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서 저에게 같이 이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어져서 그 열매로서 이어져 있는 그 식구들을 생각할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집 가서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만나서 살아온 그 삶, 제게 정말 나올 수도 없는 중에 아이 넷을 주시고 그리고 며느리 넷을 주시고 그리고 손주를 지금 이제 10월이면 열둘이 됩니다. 저는 그냥 숫자로 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축복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주위에는 아직도 결혼 안한 사람이나 아이 없는 사람이나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축복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자녀를 주셨고, 제게 손주들을 많이 주셔서 축복이라고 그러한 식의 생각을 해본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문제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지금 보내심을 받았고, 꼭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열매여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아멘.
생명이 이어져서 아들이 넷이 됐고 손주가 열둘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속에 그 아이들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또그 자녀들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나 같은 미미한 그러한 스스로 살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나가고 있는 거를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는 곳곳에서 정말 그들이, 저를 엄마처럼 여기면서 그 아이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 육신의 손주보다 훨씬 손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육신의 손주들은 다 영어권에 있고 만나기도 어렵고 다 뭐라 그럴까? 육신의 엄마, 아빠 따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왠지 제가 다니는 곳곳에서 그 아이들이 저를 환영하고 저를 따르고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그 아이들은 정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태어나서 처음 볼까 그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부모의 그 엄마, 아빠의 선생님으로 정말 은인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이 소개를 하며 그렇게 할때 정말 내가 받을 대접이 아닌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모들에게 그 흩어진 그 지체들에게 한 일은 사실은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여겼고 그들을 지체로 정말 내 가족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져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처음부터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연태까지 그 마음을 이어져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맨날 일본 일본 하는 거는 거기에 새끼들이 있으니까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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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정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도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그 가정 안에서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때 그것이 저와 지금 거의 누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의 남편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고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들한테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나이 들고 병들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도 마음의 열정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지금 나이에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자연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는 아침에 폈다가 없어질 것 같, 저녁에는 없어지는 그러한 풀 같은 존재예요. 해가 뜨면은 거쳐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게 하신 일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느라고 하나님을 전하느라고 했던 그것들을 또 그들이 가정 속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그 자녀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다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걸볼때또그 아이가 또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또 아이를 낳더라도 또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보여질 때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위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단풍이 지는 거를 볼 때, 아,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정말 단풍으로 옷 입히고 그리고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그 낙엽이 되는 그 단풍들을 볼때 가장 감동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새싹이 날수 있는 그러한 정말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 나뭇가지가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력을 느낀다라고 그럽니다. 새싹이 나오기 전에 새싹이 움터서 그 나와서 그 푸릇푸릇할 때 그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그 마른 가지들 속이 그냥 꺾어져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 원래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들은 뭐예요? 그 나무 가지 끝까지 다 생명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지금 새싹을 내렸고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무 속에 있는 생명의 움직임들이 가장 보여지는 게 저는 겨울 나뭇가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감동을 하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 십여 년, 십수년 만나지 못했던 한 형제를 그 북해도까지 찾아가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한국에 저희들을 쫓아서 네 번이나 갔었대요. 우리가 그 일본 성도들을 데리고, 한국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할 때에 저희들을 쫓아서 네 번이나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형제가, 그 한국에서 경배와 찬양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집회할 때니까는 90년도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간 그때에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그 형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재로 그냥 눈물을 텅텅 흘리면서도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 같은 자격 없는 사람 해가면서 그 나가지 못할 때 제가 그 궁둥이를 치면서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내보냈던 형제예요.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일본을 찾아갈 때마다 그 형제가 반드시 시골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러 왔어요. 두 형제였는데 그두 형제가 다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항상 헌신을 해서 뭘 해야 되겠는데 뭐 뉴질랜드도 가보고 또그 신학교를 가고 또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꼭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사역에서 상처를 받고 하는 바람에 이 형제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그런 교회 사역에 맞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좌절했던 형제예요. 그랬는데 그 형이 제가 소식을 물어보니까 작년에 신학교 이제서야 신학교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형제가 뭐를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아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룰에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연하고 너무나도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넓은 그러한 시야를 갖고 있는 형제인데, 그러니까 틀에 박혀서 어떤 롤 속에 집어넣으면 답답하고 힘이 든 그러한 형제입니다.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부캐돌 찾아갔더니 정말 그 숲속에 집이 있고, 그리고 부인과 아이 둘과 그렇게 살면서 조그마한 그 시골 교회, 그러나 그 오래된 정말 10여 년 동안 목사님이 없었던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어그 교회에 지금 목회자로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가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가정이 들어가고 그집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그 고목 같았던 교회에 이 가정이 지금 새싹으로 움이 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앞으로 그 형제와 그 아이들 가정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있는 노인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7살, 5살인데 얼마나 커다란 목소리로 정말 인사부터 그 친근하게 잘 하는지, 그냥 거기 있는 노인들이 저절로 미소가 나고 저절로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그러한 걸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마침 제 생일이기도 해서 하루 종일 열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 가정에 갔는데, 제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생일을 지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생명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간다는 것.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그러한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그 생명을 잃고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이 내 안에서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되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가 그냥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지체들에게 전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하고 생각을 같이 해라. 이 상황에서 어떡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하지 말고, 이 상황에 함께 하신 주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자리를 같이 알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거기서 살아요. 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또 일어나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내 하소연 들어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왜 해를 받지 않느냐?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진다. 위험에서 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물속에 불속에 어떻게 계시냐? 어떻게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계세요.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말씀으로 와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무개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생명으로 와 계신 거예요. 길로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진리로 와 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와 계시고 사랑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과 우리 자신과의 연합, 그것은 나를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고, 그렇지만 상황은 이렇고, 그 그렇지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 아무것도 아예 받을 것 생각도 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그거는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예수님의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가 받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와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몸을 낮추시고 자기를 없이 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야 너희들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할 일이 있겠냐? 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상황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거는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와요. 그씨 안에서만 우리는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아멘.
열매 맺기 위해선 씨가 필요하고 그 씨는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맨날 길이 막히지.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도 당신이 육체로 지금 움직일 수 없게 된거 고통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못 하실 일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미약함이나 우리의 악함이나 정말 많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저렇게들 우리와 만난 것이 열매 맺는지 교회가 있었던 것이 정말 그들에게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유익을 줬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말씀을 의지하게 했고 그렇게들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도 하나님의 자비인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육체가 못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실 터이니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살리우시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예수님 증인된 삶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호스피스에 있을 그석달반 동안은 아버지가 뭘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고백이나 아버지 속에 그 계신 주님이 아버지를 축복하신 것.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 속에서 그 육체로 모든 걸 봐도 비참하기가 그치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끝까지 감사하시고, 끝까지 주님에게 기대하시고, 끝까지 소망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사셨고, 끝까지 찬양하셨고, 끝까지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러한 그것이 정말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
아멘.
아버지와 일생 저희들을
아멘.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신 분이지만, 그건 정말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고, 조장로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그 호스피스 석달반 누워 계시면서 그냥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걸 끝까지 하셨던 그 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동안에는 삶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나 불평이나 다 걷어주셨거든요. 그래, 우리도 저렇게 주님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서 일할 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지켜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파킨슨씨 병의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환경에 움직여지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오고 하는 거를 굉장히 긴장해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자기가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거기서 그냥 받아들이겠다.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한발 내줬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정말 남편이 이렇게 갇힌 데서 풀어난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고 남편이 항상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정말 셀수 없이 혈당과 혈압이 그냥 40, 60 이렇게 해서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하니까 그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면서 그한발 나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저에게는 남편을 풀어주신 것만 아니라 저에게도 얼마나 큰 근심을 들어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남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를 저로 하여금 알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하고 마음 합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있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 이 세상에 홀로 있고 이 세상에 버려지고 이 세상에서 소외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누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행복하고 그것보다 든든하고 그것보다 사실 좋은 거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 어디서든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지하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넘치게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복된 우리들, 정말 축복받은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보이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기억하옵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뜻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최고의 소망이요. 그리고 정말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실망하지 아니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매일 살고 있고 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 행복한 삶인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